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스가랴서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9장 말씀인데요. 9장의 주제는 첫 번째 예언적 경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그 막간 부분을 끝내고 이제 8장을 끝내고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인 예언적 경고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좀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제 14장까지 있잖아요. 그 첫 번째 경고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9장에서 11장까지 예언적 어떤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경고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12장, 14장의 예언적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분류 방식이 10가지 이상을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 학자들은 한 8가지 정도로 이 스가랴서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매기 목사님은 10가지 이상으로 이렇게 근거를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스가랴 당시 소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대목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일으키셔서 그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하셨지 않습니까? 스가랴는 지역적인 무대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가까운 장래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강림하실 때까지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메시아의 강림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구주로서 강림하시고 두 번째는 주권자로서 강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강림, 즉 십자가를 목적으로 하셨고 두 번째 강림은 면류관을 목적으로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입니다. 이방 민족에게 내리는 심판인데 그래서 9장 그 1절에서 8절 한 8구절에서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루어 놓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쭉 읽을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당시의 일부 사람들은 너무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이제 천년 왕국이 와서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는 아니다, 장차 또 다른 세계적 통치자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통치자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보내실 그분 사이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그 세계적인 통치자는 아주 교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총명한 장군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유명한 군사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또 정치 지도자였고요. 그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를 추종했습니다. 자,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실까요? 9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여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 이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대는 다메섹과 하맛 등의 주요 도시를 점령함으로 하드락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1절로 7절에서 언급된 도시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가 약속의 땅까지 침입했던 흔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역사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예언이었어요. 이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도 문자적으로 성취된 놀라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스가랴서의 저작 시기를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잡으려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유럽을 떠나서 소아시아를 거쳐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 되겠죠. 여러 도시들을 차례로 점령을 했는데 참 그는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당시 규모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5만 명 정도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복한 도시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남겨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 도시들을 점령하고 파괴해서 추격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말살을 시켰던 거죠. 그는 여기에서 언급된 많은 도시들을 그렇게 멸절시켰습니다. 이 명석한 알렉산더가 32살에 이제 그 뭐 풍토병으로 죽었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일찍 죽었다고 하는 것은 참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그리스 마게도니아 제국은 제3의 세력인 어떤 그 참의 제3의 세계적인 세력으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나 마게도니아 제국이 있고 그 뿔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스가랴서에서 알렉산더의 행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 이 다니엘서라든가 이 스가랴서를 잘 이해함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요세푸스의 작품을 읽어보면 팔레스틴 땅 끝까지 군대를 데리고 들어왔던 알렉산더 대왕과의 전투를 상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스가랴서 9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예언적 경고로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2절로 가볼까요? 그 접경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여러분, 두로와 시도는 그 당시 아주 부유한 상업도시였다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3절로 4절을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을 것인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모든 사람들은 섬에 있는 요새에 위치하였으므로 두로가 난공불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로의 거민들은 해상 민족으로 거대한 상업 국가를 이루었고 큰 부를 축적했던 베니게인들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곳을 일곱 달 동안이나 포위한 끝에 그 도시의 폐허들을 바닷속에 묻고 섬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건설함으로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생생하게 어떤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사진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로를 점령한 후에요, 알렉산더는 팔레스타인 땅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볼까요?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칙됨으로 역시 그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끝일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그랬어요. 저는 이 지역을 방문하여 그 옛날 그 다곤 신전이 있잖아요. 다곤 신전의 폐허 사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담을 수가 있었는데 그 지역은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스돗에서 그들은 인공 항구를 건설했고 그곳에 많은 아파트들을 세웠습니다. 문자적으로 수만 명이 아스돗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해변에서 내륙 쪽으로 더 들어가면 아스글론이 있는데 그곳은 오늘날 번창하고 있지만 옛 아스글론이 있던 장소는 아닙니다. 아스글론은 오늘날 해변에 있고 지금도 그 폐허가 남아 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지역으로 지금은 공원이 되어 있으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문자적으로 잘 성취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알렉산더 대왕은 이 도시를 파멸시키고 블레셋의 세력을 완전히 꺾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스가랴서 9장 말씀 쭉 나누고 있습니다. 자, 9장 6절로 가볼까요? 아스돗에는 잔목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묘안을 끊고, 여기 아스돗에 잔목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아스돗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단지 잡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아스돗의 사람이 그러나 살고 있습니다. 자, 7절로 가보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지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거기에서 보면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지하리니 이것은 그 오염된 음식과 우상 숭배의 재물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우상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라고 말을 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했어요. 두로에서처럼 한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왠지 아세요? 알렉산더는 든든한 요새를 보면 반드시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언급이 나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했던 그 성전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알렉산더 대왕의 손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는 하나님 말씀의 정확성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인용해 보면 요세푸스가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은 일어나 다가오는 정복자들을 만나라는 계시를 이상을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제사장은 알렉산더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제사장들과 시민들과 함께 마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들의 행렬을 다른 민족과 달랐던 거죠. 알렉산더 뒤를 따르던 베니게인들과 갈대아인들은 예루살렘을 노략질하고 그 제사장들을 고문하여 죽일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알렉산더가 멀리서 다가오는 하얀 옷을 입은 무리들과 주홍빛 제복을 입은 대제사장들이 머리에 관을 쓰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황금빛 띠를 두른 것을 보고 맨 먼저 제사장에게 인사를 청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도 한 목소리로 알렉산더에게 인사하고 그를 둘러쌌습니다. 이 광경을 본 시리아 왕과 나머지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알렉산더의 정신상태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거죠. 파르메오니가 그 앞에 나아가 도대체 어찌하여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을 환대하느냐고 알렉산더에게 물으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제사장을 환대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마게도니아 디스도에 있을 때 꿈속에서 이 제사장과 똑같은 차림의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아시아를 정복할까 연구하던 중 지체 없이 바다를 건너가면 그 신이 나의 군대를 이끌어 바사를 정복하게 하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는 그동안 그 꿈속에서 본 것과 같은 제사장을 지금 보니 그 꿈에서 보았던 장면이 생각이 난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군대가 신의 뜻을 따라 움직였으며 다리오를 정복하고 바사의 세력을 정복하겠다고 나는 분명히 믿는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내 마음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세푸스의 그 글에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 다른 전승에 따르면 그 대제사장들이 알렉산더에게 나아가 제사장의 옷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를 가져다가 알렉산더에 관한 예언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감동을 받은 알렉산더가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것이죠.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스가랴의 예언은 그런 면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알렉산더가 당시 명석한 장군이요 또한 무자비하고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구절은 성경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구절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려 주일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것이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찬 예루살렘 입성과 관계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스가랴서 9장 9절이 크게 우리 가운데 암송되어지고 또 메시지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구절은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이 예언의 방향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조심스럽게 나를 따라 이 구절을 한번 여러분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구원이라는 표현이 승리 또는 건짐이라고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으리라고 보는데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주 예수님의 승리에 찬 입성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직 마태만이 스가랴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스가랴의 예언에 관한 주석이 나오지요. 예를 달자면 즐거워하라고 하지 않고 두려워하라고 말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더 나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마태의 기록을 살펴보면 21장 1절 5절에 저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유일해. 그래서 마태는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그러니까 승리를 얻으며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제외시킨다는 사실에 우리가 마태가 이런 표현을 제외시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구절의 제한적인 부분만을 인용하였던 것입니다. 왜 저자 마태가 이처럼 가감하여서 인용을 했을까요? 마태가 인용했던 구절, 뭐 요한도 이 구절을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절의 나머지 부분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태는 그 앞부분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상징하는 작은 동물을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는 전쟁을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겁니다. 어떻게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까? 모든 불의한 자들을 정복하심으로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2000년 이상이나 걸렸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이 다스리기 위하여 다시 오시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기 위해 오셨지만 다음에는 다스리기 위하여 오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에 스가랴가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스가랴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로 당황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데 상고하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한 구절 속에 나와 있으므로 그 선지자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대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아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태는 성령을 힘입어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초림에 관한 부분만을 제한적으로 인용을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